히브리서 19번째 시간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신약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 남자 성도 한 절, 여자 성도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남자 성도부터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냐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이시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예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느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을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다같이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림자를 생각을 해보면 해가 이렇게 실체에 비치는 각도가 이렇게 더 땅의 지면에 가까울수록 그림자는 길게 뒤로 늘어뜨려지죠. 어떤 그림자를 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실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해에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바뀔 텐데 실체를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그림자가 실체인 줄 알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과 유대인들 이 두 민족, 두 부류를 비교해 보면 유대인들은 그림자를 보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그냥 온 자기 인생을 던져서 그림자를 따라갔는데 우리는 실체를 보고 또 실체를 믿고 가는 자들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 실체를 보고 따라가는 우리가 더 유대인들보다 이 허상을 잡는 듯한 잡으려고 해도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는 듯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주 구체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인 갈라디아 3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분의 십자가가 지금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의 십자가가 네 앞에 바로 눈앞에 그 거친 숨소리와 뿜어져 나오는 그 피와 고통의 절규와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우리 눈앞에 있거늘 누가 너희를 꾀하더냐라고 했던 바울의 이 탄성.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권사님 기도 오프닝에서 하셨지만 예? 실상이 아닌 허상을 잡으려고 우리의 시간과 정력과 열심과 우리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지는 않은가. 이 바닷가가 이쪽에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자주 보게 됩니다. 거대한 바람이 그 거대한 파도를 몰고 왔지만 결국 그 파도보다 더 거대한 육지를 만나고 모래사장을 만났을 때 파도가 다 부딪혀 흩어지고 다시 밀려 내려가죠. 그리고 남는 것은 보면은 거품들이에요. 거품들이 이렇게 막 있다가 그 거품도 잠깐 있다가 땅속으로 가라앉아버리죠. 사라져버립니다. 그 이미지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쫓고 있는 그것, 여러분이 혹 예수 아닌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을 잡았다. 아, 조금만 가면 다 왔네, 잡았네 라고 하는 그것. 그것이 허상이라면 잡았는데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나에게 주는 것은 허무함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인생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정해져 있고 또 그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금방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젊었다고 오래 사는 것 아니고 언제 그 시간이 끝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무언가를 잡고 가야 되는데 그 잡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허상이었다면 행복, 기쁨, 만족, 즐거움 또 여러분이 이루고자 원했던 꿈까지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는 허상이라면 참 우리 인생은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랬어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허무했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 허무한 인생에 유한하고 살아 없어져 버릴 거품과도 같은 저희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들어오십니다. 실체로 들어오십니다. 어떤 공상에 있는 이미지 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상처를 회복해 주시고 살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보이시고 목적을 새롭게 해주신 그 주님 그분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앞에 짠 하고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보다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것만큼 구체적으로 그 실체를 보여주시는 방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허상을 잡는 것 같고 그러면 뭔가 이 문제가 있어요. 아직은 실체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림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2000년 전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해서 그런 겁니까? 성경은 오히려 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들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신약 성경 27권이 완결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목격자들은 이 27권의 성경이 그들에게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메시아인지도 몰랐어요. 저렇게 한 혁명가가 운명을 달리하는구나. 그러나 우리의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확실한 실상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참 영광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또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참으로 명예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까지 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대장정에, 그러니까 자기 동족 유대인들, 회심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붙잡아 놓고 열변으로 설득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는 기나긴 작업이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가 돼요. 가장 큰 주제는 그거였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당신네들이 역사 속에서 1500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던 율법이 증언했던 바로 그 실체가 예수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실체를 두고 그림자를 쫓아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그들. 빛 가운데 실체가 있는데 그것을 그 뒤에 어둠 속에 비춰져서 만들어지는 그림자로 쫓아가는 그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대조했던 것, 이 히브리서 기자가 대조했던 것. 율법이 무엇이냐? 그리고 예수가 누구냐? 표 하나 한번 띄워주시면 다 봤던 건데 약간의 어떤 이쪽 카테고리만 좀 바꿨어요. 이미지상으로 보면 율법은 그림자다. 예수는 실체다. 유효, 그러니까 expired day. 그러니까 유효 기간이 언제까지냐? 율법은 예수가 올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상태, 율법은 불완전해요. 불의하다는 말이 아니라고 늘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의롭습니다. 거룩합니다. 그러나 불완전하다는 것은 저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예수님은 완전하다.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시기 때문에 완전하다. 자, 이제 이 중요한 이 죄 씻음이라고 하는 문제, 정결의 문제. 유대인들이 늘, 그러니까 거의 1500년 동안 몸부림치며 고민했던 문제.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씻어볼 수 있을까 하는 문제. 율법은 반복적인 죄 씻음을 요구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회적으로, 단번에, 여러분, 바로 우리가 10장 1절부터 읽었는데 26절, 28절, 10장 2절, 10장 10절 쭉 이렇게 계속해서 전후로 반복되는 한 단어, 7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단번입니다. 단번에. 단번에. 한글로는 6번이에요. 원문으로 보면 한 7번 등장해요. 단번에. 예수님이 죄를 단번에 씻으셨다. 이게 가장 큰 차이, 어찌 보면 율법과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 율법은 반복적인 죄 씻음. 그게 죄에 완전히 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죄를 씻어주심. 언약은, 율법은 옛 언약으로 돌판에 새겼지만 예수님의 새 언약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명확하게 새겨 넣으신. 이게 차이인 거예요. 그건 좀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1절을 우리가 시작하는데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요 그 율법이 온전하게도 할 수 없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중에 이 죄 씻음과의 관련된 그 법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특별히 제사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행사. 자, 그 3절을 보니까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제사는. 제사를 지내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 우리가 죄졌구나. 이 죄를, 끊임없이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생각나게 할 뿐,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깨끗게 하지.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실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하신 제사들이 조금 이따 보겠지만 다섯 가지가 중요한 제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제사의 목적이 있어요. 제사를 이렇게 지내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냐면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3절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너희가 소를 그리고 염소의 피를 뿌려서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로 제사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그들의 죄를 완전히 깨끗게 씻어주시려고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스스로들이 아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를 주시는 목적은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죄인이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짐승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짐승의 피로는 절대 죄를 없앨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왜 하나님이 짐승을 드리라고 했겠어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좋아해서? 짐승의 그 재물을 좋아해서? 우상신들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짐승을 드리라고 하는 그 값비싼 송아지를 드리라고 하는 목적은 너희가 그만큼 죄를 지었다.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 짐승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죄를 깊이 깨닫고 그들이 죄를 깊이 깨달으면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상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는 것. 간절히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 그들의 운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제사를 지냄으로 짐승을 죽임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인인데 대신 짐승이 죽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은 실패합니다. 율법과 이 제사의 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구하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대인들이 제사를 열심히 지내면서 그들이 확인한 것이 우리는 가망 없는 죄인이구나. 아주 죄에 굴러먹던 망나니들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이들이 깨닫는 것은 우리는 의롭게 되었구나. 제사를 잘 지내니까 우리는 깨끗한 제사를 지내지 않는 자들보다 더 깨끗한 민족이구나. 뭔가 지금 방향이 잘못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띄워보실래요? 그 다섯 가지 죄는 아니 다섯 가지 제사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예요. 그 밑에 가로에 보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밑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죄.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였어요. 자, 목적이 있었습니다. 번제의 목적은 일반적인 죄를 속죄하는 목적이었고 소제의 목적은 경배와 영광 그리고 화목제는 감사 쭉 이렇게 있어요. 의미도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요약하면 저래요. 번제를 왜 드려야 하셨냐? 짐승의 피와 그 고기를 하나님이 드시고 싶어서? 받고 싶어서? 아니요. 그걸 통해서 죄를 지었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소제를 왜 드리느냐? 삶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의 제사에는 각각의 목적과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 카테고리를 보면 번제는 예수님이 당신을 완전히 드리심으로 번제를 완성해버리셨고 소제를 완성해버리셨고 화목제물이 되어서 화목제를 완성시킴으로 더 이상 하나님과 화목할 필요가 없게 돼 만들어버린 거죠. 속죄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해버리심으로 다시금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다섯 가지 죄가 제사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를 예수님이 완성하셔버렸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 제사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회심한 유대인들이 다시 자기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히브리서의 독자들 그들은 다시 저 제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본문의 시편 40편의 6절, 8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중간에 보면은 거기 5절부터 나오죠.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쭉 시편 40편인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럼 무엇인가? 제사도 아니고 예물도 아니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그 명령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예매, 이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는 그들의 중심. 8절에 모든 제사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예요. 9절에 첫째 것이 둘째 것이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첫째 것은 율법으로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이미지 기억하십니까? 바통이 이렇게 전해지는 이미지. 거기까지만 율법은 달려요. 더 이상 달릴 필요 없습니다. 달려서도 안 되고 달려도 의미가 없고 그냥 그렇게 그 다음 예수께 넘겨야 돼요. 11절에도 보면 이 모든 것들,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없게 하지 못한다. 죄를 완전하게 씻어낼 수 없는 게 이게 제사다. 여러분, 구약의 유대인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송아지, 소를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뭐 염소도 드리고 여러 가지 곡물로도 드리고 제사를 드려요. 특별히 소를 드린다 하십시다. 소를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데려오는데 그 짐승의 피를 피로써 자신들의 죄를 씻는 개념이에요. 짐승의 피로 자기 죄를 씻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제사에 허점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짐승의 피로 자기의 죄를 씻는데 분명히 짐승의 피는 어떠해야 죄를 씻을 수 있겠어요? 깨끗해야 합니다. 죄가 없어야 돼요. 짐승의 피가. 그래야 죄에 있는 자기의 피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를 드리는 그 소가 그 소의 피가 깨끗하겠습니까? 짐승이 깨끗하겠어요? 이미 이 땅은 모든 것이 다 타락해서 완전한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짐승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 짐승, 그런데 좀 모순은 뭐냐면 짐승을 가져와서 짐승의 그 외모를 본단 말이에요. 상처가 있는지, 뭔가 이 잘못 자랐는지, 그리고 어디에 뭐 뭔가 얼룩이 있다든지 뭔가 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된 짐승이라면 자기들이 보고 이거는 더럽다,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과연 그게 옳은가? 사람이 분별하죠. 어떤 걸? 더럽냐 깨끗하냐를. 드리는 짐승 자체도 깨끗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본질적으로 애초에 짐승의 피로 자기들의 죄를 씻는다는 이 개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주신 목적은 그걸로 너희들 죄나 씻어라. 그게 아니고 그걸로는 죄를 씻을 수 없는, 그것으로도 죄를 씻을 수 없는, 하물며 사람이 죽는다 하더라도 죄를 씻을 수 없을 정도의 타락한 인생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확인하게 하시기 위해. 그럼 왜 짐승의 피를 드리라고 하셨는가? 이것은 임시 변통이에요. 그것으로, 그러니까는 죄를 피로만 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토록.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죄 없으신 그분이 아들 예수가 오는 그 시점까지 기다리도록 소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임시 변통으로 허락하신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단번에 끝내버릴 예수가 오면은 그 모든 것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근거는 뭐냐? 그들이 드린 짐승의 피 때문이 아니에요. 짐승의 피를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요. 이게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민수기 21장에 불뱀에 물린 사건에 놋뱀을 달아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놋뱀, 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이 그들을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이 그들을 치유하죠.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번거로운 짐승을 죽여서 피를 통해서 제사하게 하는 이 법칙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어디에 빠지게 되냐면 순종이 아니라 삶으로의 순종이 아니라 자기 만족으로 빠집니다. 자기 만족,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 제도의 기능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끝까지 기다리도록 실체가 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지 그들을 의롭게 만들고 죄를 깨끗이 완전히 씻어주게 만드는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했던 이스라엘에게 진심으로 원했던 것은 순종이었어요. 순종이었어요. 상한 마음이었습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실체를 보내시어 이루실 그 소망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그 율법과 대조적으로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단번에 드리셨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 율법의 제사, 반복적으로 드려야 됐던 제사와 달리 예수님은 단번에 드리셨고 완료입니다. 거룩함을 얻어버렸어요, 우리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건 완성이에요. 이거는 저겁니다. 완료, 끝난 겁니다. 진행이 아니에요. 반복적인 진행이 아니에요. 이건 완료입니다.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단번에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분 안에서. 인간은 씻어도 씻어도 양심은 더러워지고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그 내면의 죄성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양심이 깨끗해진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전에 얘기했습니다. 양심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그 안에서 그 새로움을 경험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우리가 잘 알듯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간 이미 끝나버린 구약 제사예요. 그것이 좋다고 가는 것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이미 우리의 양심은 새로워졌고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끝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지게 된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법이죠. 성도, 저와 여러분은 허물허물한 허상, 그림자를 보고 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명백한 실상, 구체적이고 선명하고 어두운 이미지가 아니에요. 밝고 또렷한 이미지예요. 거기서 우리는 표정까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 그분의 음성, 실체, 그분의 의도까지도 읽어낼 수 있을 만큼 선명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갑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는 건 중요한데 여러분이 믿는 예수만큼은 아주 구체적인 실상으로 갖고 계시기를 바라요.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므로.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이미 앞에 8장에서 인용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너희는 율법에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자들이다. 따라서 율법을 쫓는다, 그림자를 쫓는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실체를 두고 이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그림자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맵니다. 마지막으로 이 율법과 예수님을 대조하면서 기인하게 논쟁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한 가지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형식과 내용의 문제예요. 형식과 내용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초반부터 히브리서를 이렇게 시작할 때 독자들이 유대 크리스찬들, 회심한 유대 크리스찬들로서 핍박을 받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독자들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거의 매번 반복해서 이야기했어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을까? 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을까? 첫 번째는 분명히 그들이 직면한 현실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핍박이었고 도전이었고 생계가 다 막혀버렸고 살 길이 막막한 그 시기, 거기에다가 자연재해, 기근이나 이런 것들, 여러 동족들의,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 곳곳에서 이웃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왔던 그들이 죽어나가는 현실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리고 그냥 예수 믿는 걸 포기만 하면 다시 예전처럼 잘 인생이 달라지는,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그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질문에 왜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겠는가? 현실이 어려워서.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와보니까, 10장 이 18절까지 와보니까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형식으로 그들의 신앙의 만족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게 익숙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원하신다 그랬고,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생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진심으로.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삶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들이 익숙하고 쉬운 건 뭐냐면 그냥 소 한 마리 잡는 거예요. 소 한 마리 잡는 그 형식으로 자기들의 의로움을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고 편리하죠. 익숙하고 자기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게 느껴져요. 아,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가 저들과 다른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이, 그런 형식들, 제사의 복잡하지만 그들은 그걸 즐기고 오히려 그것을 더 익숙하게 형식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확인하고 싶은 보상 심리죠. 이것을 하면 결국 의의가 바로 보상이 되는 거예요. 소 한 마리 드리면 자기의 죄가 곧바로 씻어졌다는 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것. 너무 그것이 편하고 익숙한 거죠. 삶으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인내하고 견디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묶었던 자기 믿음을 풀지 않고 견고히 붙잡고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음의 그 자리까지 가라고 하는 예수의 이 복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발견치 못하고 포기하면 다시 자기들은 율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것, 형식.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가고 싶어서 있습니다. 그것으로 자기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대로 고난받다가 그냥 개죽음 당한 우리 지체들, 형제들을 보면서 저것이 진짜 신앙일까? 그러나 제사를 이 다섯 가지 제사로 돌아가면 순간순간 제사를 드릴 때마다 명백하게 확인되는 것,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야. 그것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한번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실체를 멀리 두고 그림자를 붙들고 1500년의 역사를 열정적으로 채워갔습니다. 그림자만 보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실체를 보았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확정된 약속을 기다리며 저와 여러분이 운명적으로 감당해야 할 여러분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을 우리는 순종으로 가야 된다는 것. 순종으로 가야 된다는 것. 인내로서 가야 된다는 것. 왜요? 우리가 이미 보고 만지고 붙들어 껴안은 그것이 실체였기 때문에, 그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될 완성될 그 시점을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만 어떤 형식으로만 이렇게 때울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여러분이 교제한 나누고 훈련받고 자, 이 모든 것들, 그것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걸 함으로 인해 여러분이 쉽게 보상으로 확인하고 싶은 여러분의 의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늘 우리에게는 굉장한 유혹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빠지지 않고 하는 것 중요한데 그것이 여러분의 의의가 되면은 우리는 또다시 이들의 실수와 같이 같은 반복된 실수를 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하였는가? 왜 성경을 읽고 열심히 제자 훈련을 받고 기도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가? 목적은 순종하라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며 가라고. 그걸 목적하는 것이지 훈련받고 예배 참석하는 그것이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게 바로 형식과 내용의 문제예요. 우리는 형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예배드리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성경 읽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니죠. 형식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가 필요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긍휼과 은혜에 목말라 하고,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본문이 인용한 시편 40편 번제 대신 삶 전체로 하나님을 순종하라. 호세아서 6장 6절에 희생 제사 대신에 반복적이고 지겹도록 너희들이 드린 그 희생제사 대신에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의 삶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라. 호세아서는 그걸 간곡히 말하고 미가서 6장에서는 인자와 공의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삶으로 동행하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제사의 목적이었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형식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형식에는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드리면 예배드릴수록 형식이 젖어서 익숙함으로 그렇게 때우는 것이 아니라 드리면 드릴수록 내 마음속에서는 뜨거움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일어나고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사는구나 확인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이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렇게 받은 은혜로 우리에게 훨씬 우리가 더 많이 채워야 하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늘 계속해서 두 번씩이나 반복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는 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그 일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형식화되어 버린 그 형식 속에 새 의미로 담기지 못하고 굳어버린 그 복음이 난무하는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삶으로 요청되는 순종과 인내와 성숙으로의 헌신이 우리 앞에 던져졌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늘 목말라하며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런 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우리 안에 생명을 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우리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명예롭고 영광스러움으로 깨달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